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6년간 공석이었던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20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정황이 담긴 유상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은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특사를 지명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 북한 인권특사는 지난 6년간 공석이었는데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특사를 임명한 의미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그 의미를 보자면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대북 정책에서 북한의 핵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힌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인권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중요한 관심사이면서 또 동시에 압박 수단입니다. 이 그동안에 보면은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 대화가 진행될 때나 또는 대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는 인권 문제는 뒷전으로 했던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한 건 북한이 협상 테이블,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비핵화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서 북한 정권의 인권 상황에 대한 압박도 강하게 나갈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미국은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 2년 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 인권 특사 임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계속 임명 자체를 미뤄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언제 어디서든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촉구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이 이 같은 협상 제의에 더 이상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줄리 터너 지명자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에서 16년 이상 근무를 했다는데요. 어떤 인물인지 궁금합니다. 최 기자가 좀 프로파일을 좀 얘기를 좀 해 주실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그 북한 인권 특사로 지명한 그 줄리 터너 지명자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국무부 그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동아태 담당 과장으로 있는 인물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북한 인권 특사는 북한 인권 문제를 그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상당히 고위직이기 때문에 미 상원의 인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되면 아마 그 줄리 터너 그 과장직을 아마 내려놓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줄리 터너 지명자는 그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력에 따르면 페퍼다인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이어서 그 메릴랜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한다 그러고요. 영어, 프랑스어도 그 능통하다고 합니다. 경력을 보면 그 국무부에서 그 인턴을 했고요. 이어서 그 국무부의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에서 16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여기서 주로 그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권 특사 그 사무실에서 특별 보좌관도 지냈고 백악관 국가안보의 NSC죠. 거기서 아시아 담당 업무도 맡기도 했고요. 눈에 띄는 거는 그 줄리 터너 그 지명자가 과거에 그 북한을 굉장히 열심히 관심을 갖고 그 다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 그 12월에 국무부에서 그 인권을 주제로 그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서 그 줄리 터너 그 지명자는 인권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탈북자 그 지연아 씨를 본인이 직접 인터뷰하고 이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서 눈길을 끈 적이 있고요. 또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거 그 탈북자들이 워싱턴에 와서 국무부, 백악관, 이런 곳을 방문했을 적에 줄리 터너 지명자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다고 그러고요. 또 그동안 그 알게 모르게 그 중국에서 탈북자들이 그 탈북하는 과정에서 그 중국 그 관원들한테 그 억류가 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언론에는 안 났지만 줄리 터너 지명자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서 이들을 도와줬다 이런 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줄리 터너 그 북한인권 특사는 과거에도 뭐 그 북한인권 특사가 그 지명돼서 활동한 적이 있지만 그들과 좀 차이점이 되면은 아마 지금까지 그 미국의 북한인권 특사로 지명된 사람 중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하고 많은 경험을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6년 이상 북한 인권 문제를 쭉 다뤄왔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지명자보다 인권 문제에 박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바로 뭐 승인을 그 상원 인준을 받으면 아마 바로 업무를 시작해도 아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6년 공석 후에 이제 임명이 되는데 이 북한 인권 특사가 미국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되는지 또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이 부분을 윤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을 발표하면서 백악관은 대사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대사급이기 때문에 상원에서의 인준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북한인권특사는 국무부 소속이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무장관이 국무부 안팎의 인사들 다양한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에게 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데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를 거쳐서 인준이 끝나면은 대통령이 공식 임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터너 지명자가 얼마나 빠르게 인준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문가들은 그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에 있고요.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사이에 특별한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인준 절차도 순조롭게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로버트 킹 전 북한 인권 특사는 빠르면 한두 달 사이에 인준 절차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임명을 하고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네.
적어 늦어도 그러니까 올 상반기 안에는 공식 업무에 나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됩니다.
네. 네, 미국 정치권은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을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앞서 로버트 킹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전 킹 특사 말을 한번 잠깐 들어보고 다음 말씀 계속하죠.
I think it's an excellent choice. Julie is a particularly good person. She's
로버트 킹 전 특사는 터너 지명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그가 경험이 많고 국무부와 해외 근무 경력을 두루 갖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이 임무를 하기에 좋은 배경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이기도 하다 이 점도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북한 인권 개선에 크게 공헌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이런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자,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번 북한 인권 특사 지명을 환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로버트 킹 그 전 북한 인권 특사도 이제 환영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고 미 의회에서 그 한국에 관심이 많은 그 정치인들도 조속히 인준돼서 빨리 활동을 해라 이런 그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고요. 한국 정부도 그 미국이 이제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하자 외무부 명의로 이제 성명을 내고 환영한다. 그리고 조속히 그 인권 관련 업무가 개시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유엔 인권 기구, 또 유럽 연합, EU도 이번 그 북한 인권 특사 그 지명에 그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한국도 얼마 전에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를 지명을 했지만요.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출범을 못하고 있는 주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여야 정치권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재단에 대해서. 북한인권재단은 잘 알려진 대로 지난 2016년에 한국의 여야가 합의해서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법정재단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르면은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의 인권 실태 조사 그리고 인권 개선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 그리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그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대해서는 12명의 이사를 두도록 명시돼 있는데요. 여당이 5명, 야당이 5명 이렇게 10명을 추천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는 이렇게 그 형식으로 이사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기존에 이 법이 통과됐을 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죠.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당인 국민의힘 정당은 이미 그 이사를 추천 완료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진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지금 이 재단이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사진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측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인 상황에서 이 북한이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또 이를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게 되면은 비핵화 대화 자체가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사진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 문재인 전임 정부가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에 계속해서 불참하고 또
네.
북한 인권대사 임명을 안 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 인권 상황이 아주 나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 하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상당히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유엔이 그동안의 그 이력을 보면 18년 이상 그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인권 결의를 연속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18년 계속 그 인권을 개선해라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건데요. 이것은 그만큼 그 북한 인권 상황이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나쁜 나라 중에 하나다 이런 그 얘기가 되고요. 모든 분야가 사실 북한 인권 상황이 안 좋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정치적 권리, 자유 이런 것이 거의 없고 또 흔히 언론에 나오는 공개 처형, 강제 수용소, 언론 출판의 자유, 또 주민들이 마음대로 그 이동할 수 없는 이동권도 제한이 있고요. 또 경제적 자유, 장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식량난은 심하고 보건 상황 뭐 이런 것이 상당히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경제사회 전 분야가 인권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문제를 꼽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꼽는 것이 이제 강제 수용소 문제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강제 수용소를 관리소 또 무슨 정치범 수용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 기록에 따르면 개천이나 요덕, 청진 등에 지금까지 총그한 5개 정도의 그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요. 국가 보위성이 감시 아래 10만 명 이상의 여자와 어린이를 포함해서 10만 명 이상이 수용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눈길을 끄는 것은 뭐 수용자들의 그 수용 시설이 뭐 열악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이 되게 그 사소한 이유, 미국이나 한국 같은 데서 보면은 죄가 될수 없는 그런 이유로 수용이 돼서 고생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김정은이나 김정일 그 사진이 이제 노동신문에 실릴 때가 있는데 그 노동신문을 뭐 모르고 찢어버렸거나 거기다 낙서했거나 이런 경우에도 그 우상화를 위배했다 이런 혐의로 잡혀서 노동에 시달리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종교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없죠. 그런데 북한에서 그 기독교 뭐 불교 이런 종교를 믿으면 이것이 그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 수용이 됐다고 있고 수용돼 있는 동안에 뭐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건 물론이고 언제 그 형이 풀려서 다 돼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강제 수용소 문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뉴스 포커스 이번에는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한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미림 비행장 등에서 열병식 준비를 한다는데요. 2월 8일 건군절을 기해서 열병식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윤 기자,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런 관측과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위성 사진을 통해서 이 대규모 열병식 준비 상황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준비가 상당히 진척된 상태인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병식을 언제 할 것이냐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2월 8일 건군절이 있고요. 또 2월 달에 2월 16일이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요한 기념일이 있는데요. 둘다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건군절에 그 열병식이 열릴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은 올해 81회이고요. 건군절은 75주년이거든요. 이 북한이 중시하는 게이 꺾어지는 회 아닙니까? 그래서 75주년인 건군절이 81회째를 맞는 김정일 위원장 생일보다는 그 열병식이 열릴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열병식 준비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그 상황이 포착됐고요. 이 사진 속에서 보면은 김일성 광장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요. 또 열병식에 참가할 군인을 실어나르는 수많은 트럭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열병식에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이 혹 나올까요?
그 관측통들은 그럴 공산이 크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지난달부터 평양 근처에 미림 비행장 그리고 김일성 광장 등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인공위성들이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김일성 광장에 이미 여섯 개의 커다란 천막이 쳐져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미림 비행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700대 이상의 트럭이 모여 있는 그런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위성이 찍은 것을 보면 눈길을 끄는 것이 길이가 한 27m, 그리고 폭이 6m나 되는 일종의 위장막에 가려진 어떤 물체가 포착이 됐는데요. 서방의 전문가들은 이것이 북한이 개발한 화성 17형 ICBM 대륙간 탄도탄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화성 17형은 북한이 개발한 이제 ICBM인데요.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 ICBM 중에서도 가장 큰 대륙간 탄도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크기의 미사일은 화성 17형밖에 없기 때문에 요번 아마 열병식에서도 화성 17형을 보이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할 것이다. 그렇게 아마 지금 보고 있고요.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그래서도 화성 17형을 고각 발사해서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열병식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이 만든 각종 미사일 무기 이런 것을 그 전시하고 자신의 그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그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아마 그 화성 17형을 비롯한 각가지 무기 예를 들면은 과거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했던 고체 연료를 쓰는 그 ICBM 또 잠수함 발사 미사일 SLBM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또 무인 정찰기 또 새로운 그 중거리 미사일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신형 무기들이 아마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을 크게 했는데요. 과거 사례를 보면 열병식마다 북한 수뇌부가 제시하는 정치적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건군절이라고 하면은 가령 그때 그 행사가 열린다고 하면은 이것은 군 행사 아닙니까? 그런
네.
만큼 국방력 강화라든지 핵무기 고도화라든지 이런 군사력 국방 관련 언급이 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건군절 당시에 보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기서도 연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연설 내용을 보면 핵무력을 최대 속도로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거나 이 핵무기 사용 교리에 대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지는 북한 내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적인 어떤 언급 발언들을 보면 거의 전적으로 국방력 강화 여기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핵무력 법제화를 했고 또 핵 선제 사용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국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난의 언급들이 대내외 매체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올해도 그 대외적으로 이 군사력 강화 그 다음에 핵무기 개발, 개선 이런 언급들이 상당히 초점에 맞춰져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첫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은 것을 마지막으로 3주가량 조용한데요. 혹뭐 이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이것이 그 상당히 그 주목되는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1일 김일성, 김정일 그 국방위원장의 그 시신이 안치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서 참배했고요. 그 뒤로는 그 공개석상에서 그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래서 3주간 지금 공개 행사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현지 지도도 없습니다. 대개 그 과거 사례를 보면 1월 중순, 1월 15일, 한 17일 이 정도쯤에는 군부대든 아니면 그 기업소, 공장 같은 데를 다니면서 그 해에 그첫 번째 현지 지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현지 지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그한 3주간 굉장히 조용한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또 미사일 발사도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1월 1일 날한번쏜거 외에는 아직까지 미사일 발사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 3주간 조용한가 이것이 하나의 그 의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대개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북한 언론이나 그 외부 매체를 보면 평양은 최근에 그 코로나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5일간 그 특별 방역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든 독감이든 일종의 그 호흡기 질병이 지금 평양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볼수 있고요. 또 아마 그래서 이를 김정은 위원장이 그 현지 지도든 뭘 다니면 감염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 우려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조용히 그 실내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역시 그 경제난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이 뭐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열병식이 지금 북한이 급한 것이 아니고 북한의 가장 급한 거는 경제난을 해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평양 날씨가 뭐 영하 10도, 20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경제난, 에너지난, 식량난 이런 사정이 상당히 좀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그 경제부처 이런 인사들과 회의를 하고 모종의 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아직 지금 알려진 바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이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한 내용 이야기 좀 해보죠. 백악관은 20일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회사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위성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 조정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I also want to discuss a little bit North Korea's ongoing support for Russia's military operations against Ukraine.
커비 조정관은 최근 몇 주 동안 우리는 북한 관리들이 바그너에게 무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공개적으로 말을 했듯이 북한은 작년 말 바그너가 사용할 보병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며 관련 정황을 포착한 위성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정보 위성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인데요. 북한이 자꾸 부인을 하니까 증거를 대느라고 이렇게 제시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윤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미국이 이 사진을 공개한 것은 분명히 그런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미국은 그 이전에도 몇 차례 북한이 러시아에 이 무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는 그것이 이제 그 정황상 그런 증거다라고 하면서 사진 두 장을 공개했죠. 그것이 이제 지난 20일 커비 조정관이 말씀하신 대로 브리핑에서 공개한 것인데요. 이 사진 두 장을 보면 위성 사진입니다만 11월 18일 날짜에 찍힌 두 장의 사진입니다.
예.
러시아 열차에 다섯 량의 차량이 포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날인 11월 19일에도 북한이 열차에 컨테이너를 실었고 이 열차가 러시아로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18일자 사진 두 장은 모두 다 18일자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제 추가적인 공개하지 않은 정보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진만으로 보면 이 컨테이너 다섯 량이 북한 측으로부터 러시아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사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것이 북한이 그 바그너 쪽에 넘기고 있는 물건들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 컨테이너 다섯 개가 북한 측으로부터 러시아로 옮겨져 가고 있다라는 것 외에는 말해주는 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 측의 이 위성 사진 외에 아마도 미국 측이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그너 그룹에 북한이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북한과 러시아 측 또 바그너 그룹 모두 이 재래식 무기 거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무엇이 과연 실려 있는지 이것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북한에서 제공할 수 있는 무기가 그러면 무엇이고 러시아에서는 그럼 뭐가 부족해서 이런 것을 또 만약에 북한에서 가져왔다면 북한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바그너 그룹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바그너 그룹이라는 것은 그 러시아의 그 민간 그 용병 그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도 활동을 하고 지금 또
예.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치 군대처럼 활동을 하는 그런 그 용병 그 집단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에 따르면 그 바그너 그룹이 이제 북한에서 그 무기를 수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그 미국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개 이제 그 두 가지 무기를 그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은 포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보병용 미사일. 이것은 아마 그 탱크를 공격할 때 쓰는 그런 그 소형 그 무기 같은데요. 그 두 가지를 갖고 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하고 그 북한은 그 무기 체계가 같습니다. 설사 무기가 주고 싶어도 예를 들어 포탄을 준다고 해도 그 사이즈가 틀리면은 이게 쓸 수 없는 이런 건데 러시아하고 예. 북한은 그 원래 군대가 이제 같이 만들어진 그 거기 때문에 무기 사이즈가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포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야포에서 쓰는 122mm짜리 포탄 그리고 152mm짜리 포탄 이런 것을 아마 수만 발 아마 그 열차를 이용해서 아마 북한이 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네. 하나는 지금 우크라이나 그 사태를 보면은 그 계속 지금 러시아하고 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그 러시아가 쓰는 포탄 양이 수천 뭐 수만 발이 되는데 벌써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1년 이상 지금 계속되는 그런 상황 1년 가깝게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탄을 이렇게 충분히 댈 수 없는 러시아로서는 아마 북한에서 무기를 수입했을 것이다. 그리고 포탄이 주로 수입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돈의 뭐 수입을 기대를 할 건데 과연 돈을 얼마나 받았을 수 있을까요?
북한이 판매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수량이 실제로 판매했다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황에서 얼마나 받았을까 이것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정황 자체는 그 경화가 절실히 필요한 북한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서 전선에서 사용할 포탄 등이 부족한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양쪽의 입장이 상당히 일치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북한의 과거를 보면 북한은 과거에 이 재래식 무기 수출 그러니까 포탄이라든지 총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 10만 달 1억 10억 달러 정도를 벌어들였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상당한 규모였죠. 그렇지만 꽤 오랫동안 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북한이 틀림없이 이 판매를 했다면은 그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을 텐데 특별히 이런 관련 자료나 이런 것들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공개된 사진 11월 18일에 나온 사진인데 그 후에도 러시아 열차가 여러 차례 북한에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저희 그 VOA가 그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미국의 그 민간 그 상업 인공위성이 그 촬영한 바에 따르면 북한에서 그 11월 18일 이후 11월 18일은 그 백악관이 공개한 그 인공위성 촬영 날짜고요. 그 이후로도 러시아 열차가 북한에 들어가서 야적장에 있는 이런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 한 회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 아마 러시아가 북한에 열차를 보내서 각종 무기를 실어나르지 않았나 이런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은 이번 무기 거래와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뭐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백악관은 이 같은 그 무기 거래 사실을 이제 그 유엔 안보리에게 그 통보를 하고 또 한국하고도 그 협의했다 이런 것을 이미 밝히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의 무기 수출 자체가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그 1718호는 북한의 그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위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슨 조치를 취하거나 제재를 취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그 전쟁 이후로 유엔 안보리 자체가 지금 뭐 그 쪼개졌고 일종의 그 식물인간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북한이 뭐 미사일을 작년에 수십 발을 쐈는데도 유엔 안보리가 그 의장 성명 하나 채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유엔 안보리 차원의 어떤 제재 조치나 이런 것은 힘들고 다만 양자 차원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한국 또 유럽 국가들이 북한을 양자 차원에서 제재하는 그런 정도의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내부 소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해보죠.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북한이 25일부터 닷새간 특별 방역 기간을 선포했다고 해서 관심이 가는 부분인데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뭐 혹 뭐 또 코로나가 아닌가 이렇게 또 보는 측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북한 외무성으로 받은 외교 공안을 공개했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했죠. 여기에 보면은 북한이 닷새간에 특별 방역 기간을 선포했고 그 이유는 호흡기 질환 확산 이것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계절성 독감과 다른 호흡기 전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조치를 통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걸로 밀어볼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이것이 이제 발병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또 아직 이 발병 이후에 완전히 말은 퇴치된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발병 자체는 확인을 한 바 있고요. 인정했고 이것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철에 독감과 함께 이런 증상, 코로나 증상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이런 대응 조처로서 이런 특별 그 방역 기간이 설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이 북한 인권 특사를 지명한 소식과 함께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정황이 담긴 유성사진을 공개했다는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주 토요일 밤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매주 다른 주제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미국 사회 곳곳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만나보는 우먼 톡으로 꾸며드립니다. 이번 달에 만나보실 여성은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가 선정한 50 over 50 목록, 즉 50세가 넘은 성공한 여성 50명으로 선정된 한인 여성 발명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포브스는 생활 양식, 영향력, 기업가, 머니 등 4개 부문에서 50명씩 모두 200명을 발표했고요. 영향력 부문에서 미 북동부 뉴욕에 있는 솔라이트 디자인의 공동 창업자인 앨리스 민수 천 최고 경영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앨리스 씨는 컬럼비아대 건축재료공학 교수 등을 지냈는데요. 휴대할 수 있는 태양열 조명인 솔라 퍼프와 투명 마스크 등을 보완해서 인류를 위한 미국 특허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습니다. 포브스가 선정한 세상을 바꿀 영향력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 앨리스 민수 천 씨.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앨리스 씨. 이렇게 인사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저 앨리스 민수 천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앨리스 민수 천이에요. 저는 솔라이트 디자인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발명가이고 기업가인 동시에 엄마이고 글을 쓰는 작가이기도 해요.
네, 포브스가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했는데요. 축하합니다. 선정됐을 때 어떠셨나요?
Well, my first thought was Do I really want everyone to know I'm over 50?
아, 글쎄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첫 번째로 든 생각은 내가 50세가 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길 바라나 그런 거였어요. 사실 전 제가 선정된 것도 몰랐어요. 친구가 페이스북에 축하한다는 말을 올린 다음 제게 링크를 보내서 알게 됐죠. 놀랐어요.
예, 포브스지가 앨리스 씨를 이 세상을 바꾸는 체인지 메이커들을 의미하는 이 영향력 부문의 인물로 뽑은 이유가 앨리스 씨가 직접 발명한 그 조명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좀 긴 얘기가 되겠지만은 그 조명 등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I invented this solar light. I don't know if you can see.
이게
it.
바로 그 조명인데요. 이 조명은 오리가미, 종이 접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많은 어머니가 그랬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제게 종이 접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종이 접기 말이죠. 이건 이렇게 접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쫙 펴면 정사각형 상자, 큐브가 돼요. 제가 이걸 2010년 북아메리카 섬나라인 아이티에서 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발명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16억 명 이상이 전기를 못 쓰고 밤에는 등유로 불을 밝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만 약 200만 명의 어린이가 등유 조명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로 사망했고 화재로 집이 불타는 사건이 20만 건 발생했어요. 아이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를 목격한 후 결심했죠. 이제 충분하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교 학장에게 가서 제 스튜디오를 IT를 돕기 위한 혁신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더니 학장이 그러자고 답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모든 조사를 했고 IT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시장에 있는 모든 태양광 조명을 조사했는데 모두 무겁고 단단한 플라스틱이고 부피가 크며 보기에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난 구호를 위해서는 모든 것이 매우 가볍고 간편해야 하기 때문에 종이접기 풍선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수였기 때문에 시제품을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때는 기업가가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제 손으로 이 조명 500개를 직접 만들어 IT로 가져갔고 여성 농부들과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만난 여성 중 한 명은 등유 램프에 유리를 살 돈이 없어서 다섯 명의 자녀가 연기가 가득 찬 방에서 숙제를 한다고 말했어요. 그녀에게 이 조명을 준 것은 신의 선물이었죠. 조명을 나눠주면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기 시작하고 때로는 울기도 했어요. IT는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첫 번째 국가였습니다.
네, 건축과 교수셨는데 이런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고요?
Oh, because the reason I was focusing on
사실 제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기관지 천식을 알았어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에 관심을 갖게 됐죠. 당시 뉴욕에서는 어린이 4명 중 1명이 천식을 앓고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천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모든 도시 환경이 아이들과 가족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만큼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태양 에너지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죠. 2009년은 제가 태양 전지판을 천에 꿰매던 때였는데요. 2010년에 IT에서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발명에 몰두했고 IT에서 5년 동안 현지 시험을 했죠. 그리고 2015년에 기금 모금 온라인 사이트 킥스타터를 열었습니다. 그러니 한 5, 6년 됐죠. 킥스타터로 당시 30일 만에 50만 달러를 모았는데 그 당시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킥스타터를 하면서 네팔을 돕기로 했어요. 약 1,700개 조명을 만들 돈을 모금해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네팔 산지에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는 시리아 난민에서 IT, 푸에르토리코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 명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아, 100만 명이요. 아, 포브스가 앨리스 씨를 영향력 부문에 선정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요, 이 현지에 직접 가져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요. 재난 지역이지 않았습니까? 기억에 남는 일이 좀 있었나요?
I don't know. When I got out of Haiti, it was very dangerous.
IT를 빠져나올 때 굉장히 위험했는데 제때 잘 빠져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곳을 떠나자마자 지역의 갱단이 길을 막고 학교 버스를 전복시켜서 3주 동안 통행이 차단됐거든요. 당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네요.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3주 동안 IT에 갇혀 있었겠죠? IT 총리가 총에 맞은 사건이 일어난 직후였고 갱단 폭력과 충격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2021년에도 지진이 일어났고 그래서 가기로 결정했던 거죠. 아마도 그 일이 제게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 갈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앨리스 민수 천 씨와의 인터뷰는 지난 12월에 이루어졌었는데요. 앨리스 씨가 우크라이나에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앨리스 씨는 지난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우크라이나에 있는 병원 세 곳을 방문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갈 용기를 줬다고 하셨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곳에 가는 일이 무섭지 않으세요?
No, I'm not scared. I'm excited.
아니요, 무섭지 않았어요. 흥분되는 걸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려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사람들은 제게 총에 맞거나 납치당하거나 심지어는 성폭행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지마, 그곳은 전쟁이야,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난 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어린이가 난민이 됐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어요. 러시아가 전력시설에 계속 폭격을 가해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들은 매우 무서워하고 트라우마 때문에 간호사가 아이들을 진정시키려면 오래 걸려요. 6가지 색상의 이 조명은 지난 2017년 허리케인 마리아가 푸에르토리코를 강타한 이후 어린이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치료에 사용됐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나요. 아이들이 이 조명등을 켜고 잠을 잘 수 있었거든요. 아이들을 진정시켰고 아이들이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야간 조명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전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정전으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야 해, 가봐야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12월 27일에 우크라이나로 떠나서 1월 12일에 돌아옵니다. 조명 1000개를 들고 르비우와 수도 크이우의 어린이 병원 세 곳에 갈 예정입니다. 폴란드 크라쿠프로 이동한 다음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 르비우로 이동하죠.
네, 앨리스 민수천 씨가 운영하는 솔라이트 디자인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앨리스 씨가 우크라이나에 가져갈 조명을 가방에 담는 과정에서부터 12월 31일 르비우 난민 캠프에서 어린이들이 태양광 오르가미 조명 등인 솔라이트 랜턴인 솔라 퍼플을 들고 있는 장면까지 사진과 영상으로 담겼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또 투명 마스크도 만드셨는데요. 어떻게 발명이란 걸 할 수 있을까요?
The mother of invention is necessity.
발명의 어머니는 필요성이고 발명에 따른 호기심이죠. 뭔가 필요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만약 이게 더 나을 수 있을까라고 묻는 호기심이 생깁니다. 스스로 네,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한다면 그것이 발명가가 되기 위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아, 네. 자,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아, 앨리스 씨는 한인 1.5세잖아요. 가족이 이민한 얘기를 좀 해주시죠.
There was no jobs in Korea because it was
한국은 정치적 과도기를 겪고 있었고 한국 전쟁 후라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이민을 결정하셨는데 갓 태어난 저를 친척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4년 동안 부모님을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4살 때 미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뉴욕주 시라큐스 외곽의 몹시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는데요. 당시 유일한 아시아 사람이었죠. 제가 남들과 다르게 생겼다고 맞기도 하고 놀림을 받았지만 전 주먹으로 싸우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 마음의 빛과 상상의 빛으로 싸웠거든요. 이건 제가 아이들과 나눈 얘기예요. 이 빛은 이 모든 아이의 안에 있고 우리가 기르고 양육하고 지원해야 하는 매우 강력한 빛이거든요. 제가 10대 때 뉴욕주 북부에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한국으로 역이민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2년간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가려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건축을 가르치게 됐는데요. 건축을 전공했고 펜실베니아 대학교 대학원을 나온 뒤 그곳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한인 여성 기업가로서 미국 사회에서 어떤 경험을 하시는지 혹시 유리 천정을 경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You know what? This happens all the time.
아, 늘 경험하죠. 늘 있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장애물에 부딪히고 또 제가 여성이고 아시아 여성이라는 이유로 저를 차별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성이 사업을 한다는 것부터 어려운 일이고요. 아시아 여성이 사업하기란 훨씬 더 어렵죠.
네. 자, 포브스의 영향력 부문에 꼽혔는데요. 앨리스 씨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군가요?
Probably my mother, just because she taught me about.
아마도 제 어머니일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제게 그림을 그리고 무언가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어머니는 끊임없이 미술가로서 작품을 만드십니다. 어머니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앨리스 씨에게 영향력 혹은 영향이란 무엇인가요?
For me, impact means creating change in the world.
저에게 영향이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목적이 있으며 기후와 지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규모는 지난 10년 동안 60% 증가했고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전구 대신 태양열 조명을 사용하면 연간 90파운드, 40kg의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50세 이상의 여성 50인으로 선정되셨는데요. 나이란 앨리스 씨에게 어떤 걸까요?
Like, I hate that I'm old. I'm old.
저는 제가 늙었다는 게 싫어요. 그런데 늙었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젊다고 느껴요. 어떤 면에서 제 영혼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한 모든 일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았죠.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이 57세의 앨리스 민수 천 씨는 지구 곳곳을 밝히는 지금의 일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하는데요. 북한에도 이 조명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 계획이라는 앨리스 씨는 자신이 만든 솔라 퍼프, 솔라이트 랜턴을 받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지금까지 이런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I was able to
7개의 학교를 방문하고 조명을 전달할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마음의 빛과 상상력의 빛으로 싸우는 빛의 전사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빛을 가지고 계속 싸우면 못할 게 없다. 태양은 지구에 매일 찾아오는 가장 강력한 상상력의 원천이지만 그들의 상상력에서 나오는 빛과 마음에서 나오는 빛은 태양보다 더 강력하다.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강력하단다. 이제 너희는 그 빛, 태양 상자를 가졌으니 태양을 손에 쥐고 있는 거라고요.
앨리스 씨에게 조명을 전달하는 일은 개인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소수 민족의 여성이고 매우 가난하게 자란 자신이 발명한 빛을 나눴을 때 그곳의 아이들은 자신도 할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take가 들어간 구동사들 살펴보겠습니다.
Phrasal verb take back.
먼저 take back. 사거나 빌린 것을 원래 장소에 가져가다, 반납하다 이런 뜻입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 need to take back the sweater. It's too big for me.
그 스웨터 반품해야 돼요. 저한테 너무 크거든요. Take back, 반납하다. Take back의 또 다른 뜻은 말한 것을 취소한다는 뜻입니다.
Mike took back his criticism of Jeremy.
마이크는 제레미에 대한 비판을 취소했습니다. Take back, 말한 것을 취소한다. 이런 뜻입니다. Take over, 장악하다라는 뜻입니다.
The military is threatening to take over the country.
군부가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위협하는 중입니다. Take over, 장악하다라는 뜻 말고도 인계받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John's last day at the office was Friday. So Sarah took over the project.
사무실에서 존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세라가 프로젝트를 넘겨받았습니다. Take off, 이륙하다라는 뜻입니다.
Our flight took off on time.
우리 비행편은 제 시간에 이륙했습니다. Take off의 또 다른 뜻으로는 빠르게 성공하다, 잘 나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The restaurant took off after it was featured on the morning show.
그 식당은 아침 방송에 다뤄진 뒤 떴어요.
Take out,
데려가다, 대접하다라는 뜻입니다.
One meaning of this verb is to go with someone to an event, restaurant, or some other place or activity and pay for the bill.
Take out은 어떤 사람을 행사나 식당 등 다른 장소에 데리고 가거나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My family took me out for dinner for my birthday.
저희 가족이 제 생일에 저녁을 사줬어요.
My sister took me out for dinner for my birthday.
언니가 내 생일에 저녁을 사줬어요.
This usage of take out can also mean that two people who are romantically interested in each other are going out somewhere.
Take out은 또 두 사람이 어떤 곳으로 데이트하러 가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He took me out to a wine festival. We had an amazing time.
그는 나를 포도주 페스티벌에 데려갔어요. 우리는 멋진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Take out의 또 다른 뜻은 내버리다, 제거하답니다.
Don't forget to take out the garbage and recycling.
쓰레기와 재활용품 내놓는 것 잊지 마세요.
Take out as one word is the noun form. It means food that you buy from a restaurant and take home to eat.
Take out을 한 단어 명사로 쓰면 식당에서 음식을 사서 집에 가서 먹는 것을 뜻합니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take back 반납하다 take over 장악하다 take off 이륙하다 take out 데려가다 take가 들어간 구동사들 살펴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방송 시간은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하루 두 차례입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지금 미국의 산업과 경제를 실생활 현장에서 확인하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를 방송합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또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